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에 도널드 트럼프 당시 후보를 도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아직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미 하원 정보위원회가 밝혔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데빈 누네스 하원 정보위원장은 15일 기자회견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면서 트럼프 타워 도청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애덤 시프 민주당 정보위원회 간사 역시 현재로선 오바마 전 대통령이 도청을 지시했다는 증거와 이와 관련한 근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글을 올려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자신을 도청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때문에 하원 정보위원회는 트럼프 행정부에 13일까지 관련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담당 부처인 법무부는 시한 연장을 요청했었습니다. 이날 하원 정보위는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해킹 청문회가 열리는 20일까지로 시한을 연장했습니다. 한편 20일 청문회에는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과 마이클 로저스 국가안보국 국장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CBS 방송국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평양에 도착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인 노동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15일 한 문장으로 된 짧은 보도를 통해 데이비드 로즈 미 CBS 방송사 총사장 일행이 14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CBS 방송국 관계자들의 방북 목적 등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통일뉴스는 CBS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인터뷰를 하기 위해 방북을 했다는 관측과 함께 AP통신처럼 CBS 역시 평양에 지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일각의 추측을 소개했습니다. 러시아 정보요원들이 5억 개에 달하는 이메일 계정을 해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보화국 소속 요원인 드미트리 도크차예프와 이고르 수슈치는 바로 몇 달 전인 지난해 말까지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야후와 구글, 그 외 다른 웹사이트 등을 통해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들은 별도로 두 명의 전문 해커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야후 등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했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기소장에 이들 4명의 이름을 모두 포함시켰습니다. 앞서 야후는 지난 2013년과 2014년 해킹 피해를 입은 사실을 밝히면서 각각 10억 개와 5억 개 이상의 이메일 계정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언론들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당시 해킹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지만 최종 결론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소를 통해 러시아의 해킹 의혹을 사실로 확인했습니다. 야후 측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들 범죄에 대한 FBI의 수사와 범인들을 기소한 법무부에 매우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영국에서 15일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간 국경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회담이 열립니다. 아프가니스탄은 테러 분자들의 공격으로 수십 명이 사망하자 한 달 전 아프가니스탄과의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파키스탄 당국은 아프가니스탄 영토가 이같이 폭력을 저지르는 탈주 반군들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경이 폐쇄되면서 양국 간 긴장이 더욱 고조되자 영국이 회담 중재에 나섰습니다. 파키스탄 무역장관은 런던에서 열리는 이번 회담 결과에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고위관리도 런던 회담을 통해 국경이 개방될 것으로 예상하냐는 VOA 기자의 질문에 그 같은 결과가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은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않은 채 회사 문을 닫는 것은 매우 심각한 죄라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5일 바티칸성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수만 명의 신도를 대상으로 한 주례 강론에서 위성 TV 방송인 스카이 이탈리아의 노사 분규로 얼마나 많은 가족이 피해를 볼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교황은 노동은 우리에게 존엄성을 부여한다며 다른 사람들을 관리하는 책임자들은 모두 여성과 남성이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그러면서 경제 계획을 위해 또는 완전히 투명하지 않은 거래를 위해 공장 문을 닫고 기업체를 폐쇄해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사람은 매우 심각한 죄를 짓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4년 전 세계 12억 인구의 카톨릭 지도자가 된 이래 노동자의 권리를 강력히 옹호해왔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지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지난 2016년 세계적인 사전인 옥스포드 사전은 올해의 단어로 탈진실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반영하듯이 전 세계는 가짜뉴스의 범람을 목격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미국의 대선판을 뒤흔들었던 가짜뉴스는 세계 곳곳에서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독일에서는 날로 기승을 부리는 가짜뉴스와 인터넷상의 증오글들을 막기 위해 이런 글들을 방치하는 사회관계망 기업들에 대해 최대 6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런 가짜뉴스와 증오글들은 대부분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유포 확산되는데 이들 기업이 제대로 대응하거나 또 삭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위법성이 분명한 게시물은 24시간 안에 삭제나 차단을 해야 하고 위법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일주일까지 유예기간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종이나 성, 또 종교에 대한 증오 발언도 주 단속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다는 점과 이 때문에 기업들이 합법적인 게시물도 마구잡이로 삭제할 경우 이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하 1도 기록하고 있고요. 거센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3월 16일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14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2.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볼 텐데요. 먼저 평양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2도, 신의주 영하 2도에서 영상 13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3도, 함흥 영하 3도에서 영상 11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조지 해리슨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What is life? 인생이란 무엇일까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 폐막과 함께 올해 중국의 양회가 수요일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전인대 결산 기자회견에서 향후 미국과 중국 관계를 낙관했는데요. 중요한 회견 내용 짚어보겠고요. 이어서 인도가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 살펴보고요. 러시아가 첫 유인 달 탐사에 참가할 우주인 공개 모집에 나섰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올해 양회가 마무리됐다는 소식이네요.
예,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로 두 가지를 꼽는데요. 의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약칭 전인대와 최고 국정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줄여서 정협입니다. 해마다 이맘때 이 두 행사가 함께 진행되는 걸 양회라고 하는데요. 지난 월요일에 이 정협 폐막에 이어서 수요일 전인대가 막을 내리면서 올해 양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전인대 폐막식 직후에 리커창 총리가 결산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향후 미국과 중국 관계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한편 또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첨예한 갈등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이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는 등 이 미국을 상대로 발언의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중국 총리가 향후 미중 관계를 긍정적으로 내다봤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말했습니까?
예, 리커창 총리가 이 폐막 회견에서 중국과 미국 관계에 그동안 우여곡절이 있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에 하나의 중국 원칙 인정 여부를 둘러싼 공방, 또 중국의 환율 조작 논란 등을 되짚었습니다. 리 총리는 이어서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료들이 이 하나의 중국의 명확한 태도를 나타냈기 때문에 양국 협력의 전망이 밝다면서 줄곧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둘러싼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에 이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가지고 존중 의사를 밝힌 이후에 좀 일단락이 되는 양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리 총리는 이 미중 관계의 마지노선, 그러니까 이 양보할 수 없는 마지막 단계가 뭐냐는 질문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꼽으면서 이는 중미 관계의 정치적 기초이자 어떤 상황에서도 변할 수 없는 가치라고 강조했는데요.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은 타이완이 독립국가가 아니라 이 체제만 다를 뿐 중국의 일부라는 중국의 대외 정책의 대전제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이 원칙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대중국 협상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밝히다가 지난달 시진핑 주석과의 첫 통화에서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걸로 상황이 정리됐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과 적극적으로 대화와 협력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중국의 이 환율 조작국 지정 문제를 포함해서 이 미중 무역 갈등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리 총리는 이 자리에서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현실화하는 걸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는데요. 리 총리는 양국은 일자리 문제, 환율 현안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의견이 일치되진 않지만 계속 소통을 강화하고 또 대화를 통해서 상호 이해를 늘려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미국의 무역 불균형 주장에 대해서 리 총리는 이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서 반박했는데요. 중국과 미국 사이의 무역 불균형이 크긴 하지만 기업 이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가고 있고 중국 업체들의 이익률은 2, 3%에 불과하다면서 무역 불균형이 있긴 하지만 이득을 보는 건 미국 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리 총리가 북한 문제를 포함해서 이 한반도의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리 총리는 중국은 시종 핵 비확산 시스템의 단호한 수호자였다. 이 같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명확하고 또 일관적이라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모두가 대화의 궤도로 돌아와서 최종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기보다는 미국과 북한 간 직접 대화 또는 6자회담의 재개를 통해서 한반도 긴장 상황을 풀어야 한다는 중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예, 미국은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 생각이죠?
예, 맞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도발 행위로 규정하면서 오랫동안 진행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해왔습니다. 다음 달 초에 미국에서 열릴 걸로 전망되는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김정은 정권에 강도 높은 압력 행사를 요청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한반도에 또 다른 현안이 있죠. 주한미군이 이달 초 배치 작업을 시작한 사드에 대해서 중국이 줄곧 반발해왔던 문제인데요. 리 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나요?
예, 이날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과 한국 합의로 주한미군에 배치되고 있는 이 사드에 대해서 중국은 그동안 이 자국 안보 위협 요인이라면서 미국 그리고 한국을 강하게 비난해왔는데요. 리 총리는 이날 사드와 관련한 질문이 몇 차례 이어졌지만 구체적으로 답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상식적으로 자기 집 문 앞에서 온종일 시끄럽게 하는 걸 아무도 원치 않는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그리고 이에 따른 사드 배치 등으로 이 한반도 긴장이 지속되는 걸 중국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은 나타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네, 인도 정부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서 이 상임이사국의 최대 특권인 거부권 보유를 포기할 수 있다는 의사를 유엔 당국에 전달했다고 타임스 오브 인디아 또 NDTV 등 현지 언론이 수요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시에드 아크바루딘 인도 유엔 대표부 대표는 지난주에 거부권 문제는 중요하지만 안보리 개혁보다 우선일 수는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유엔 총회에 제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안보리 개혁을 위해서 거부권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미국과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기존 안보리 상임 이사국 5개 나라와 달리 당장의 거부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상임이사국이 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겁니다. 인도 말고도 일본이 오래전부터 이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해왔는데요. 또 독일 그리고 브라질 역시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도 모두 인도처럼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기 위해서 거부권 보유를 포기할 의사가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조만간 확대되는 걸까요?
당장 벌어질 일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올해 초에 안토니오 구테우스 제9대 사무총장 공식 취임 후에 유엔은 지금 이 안보리 체제 개편을 포함해서 구조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긴 한데요. 미국 등 기존 5개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몇 나라를 더 받아들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긴 합니다. 지금 안보리 상임이사국 체제가 지난 2차 대전 전승국 중심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이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유엔 회원국들의 잇따른 지적에 따른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상임이사국 최대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거부권이 없는데도 왜 상임이사국이 되려고 하는 거죠?
예, 지금 유엔 안보리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 등 15개 나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비상임이사국은 임기 2년씩 돌아가면서 맡고요. 상임이사국은 말 그대로 이 상임, 임기 없이 항상 유지되는 지위입니다. 때문에 주요 국제 안보 현안에서 아주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요. 이 상임이사국 가운데 어느 한 나라라도 거부하면 안건을 의결하지 못하는 이 거부권을 포기하더라도 지속적인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인도와 일본 등이 이 상임이사국 지위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거부권이 없는 상임이사국이 되겠다는 인도의 제안에 대해서 유엔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미국과 러시아, 영국 그리고 프랑스 등 이 네 개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이 카슈미르 지역 등에서 오랫동안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고요. 또 최근에 두 나라 사이에서는 이 탄도미사일 개발 경쟁이 가열되고 있기도 합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인도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인도 측의 거부껏 없는 상임이사국 수용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러시아가 첫 유인 달 탐사에 나선다고요?
네, 러시아 연방우주국 RSA가 첫 유인 달 탐사를 위한 우주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AFP통신, 타스통신 등이 전한 데 따르면요. RSA는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우주선 페데라치아를 타고 달에 갈 사람을 선발할 예정인데요. 오는 2031년에 달에 착륙해서 기지를 건설한다는 목표입니다. 러시아는 지난 1960년대 옛소련 시절에 이 달 착륙 탐사를 계획했다가 무산된 뒤에 비용 문제 등으로 이 관련 사업을 전면 중단했었습니다.
예. 자, 어떤 사람이 이 우주인에 지원할 수 있나요?
예, 일단은 신체 건강한 사람이어야 하는데요. 35살 미만의 성인 남녀로 키는 150cm에서 190cm, 그리고 몸무게는 90kg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달에서 다양한 과학 연구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적인 능력도 필수고요. 러시아 연방우주국은 이 IT 정보기술에 대한 지식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학 관련 분야 학위 또는 항공기 조종사 교육 이수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이 우주인 선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앞으로 4개월 동안 지원자를 받는데요. 이 지원자들을 서류 심사 등으로 한 차례 거른 다음에 다양한 시험을 치를 예정입니다. 심리 검사, 신체 검사도 진행되고요. 5km 구간에 눈 덮인 들판을 이 스키로 타게 해서 체력도 볼 예정입니다. 러시아 연방우주국은 인종이나 성별은 따지지 않는다고 밝혀서요. 옛소련에 속했던 나라 출신을 포함해서 외국인도 지원이 가능한 걸로 파악됩니다.
네. 자, 러시아는 이렇게 이번에 처음으로 달에 사람을 보낼 계획을 발표했는데 미국은 이미 오래전에 달에 사람을 보냈죠?
예, 맞습니다. 지난 1969년에 이미 달에 사람을 보냈고요. 2012년 화성에 탐사 로봇 큐리오시티를 착륙시켰습니다. 미국은 지금 2030년까지는 인류를 화성에 보내겠다는 계획을 지난해 내놨는데요. 미국의 민간 우주기업인 스페이스X의 경우는 2025년까지 인류의 화성 진출을 성사시키겠다고 선언했고요. 이를 위한 시험용 로켓을 지금 꾸준히 발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05년에 약 1억 5천만 달러의 소득을 올렸고 3,800만 달러를 세금으로 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미국의 한 방송이 트럼프 대통령의 2005년 세금 보고서를 입수했다고 밝히자 백악관이 먼저 이 납세 내역을 공개한 건데요. 관련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미국 법무부가 5억 건이 이르는 야후 계정 해킹에 연루된 러시아 정보국 요원 등 4명을 기소할 방침이라는 소식, 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수요일 기준금리를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보고서 내용이 공개가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이 화요일 트럼프 대통령의 2005년 납세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부동산 임대와 사업, 주식 투자 등으로 1억 5천만 달러가 넘는 소득을 올렸고 3,800만 달러를 세금으로 냈습니다.
예, 자, 이게 세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네, 소득의 약 25%를 세금으로 낸 건데요. 자, 지난 2005년 당시에 연간 40만 달러 이상을 버는 중산층 미국인에게 해당하는 세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당시 소득이 1억 5천만 달러 이상인 사람들의 소득 세율은 35%였는데요.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법적으로 꼭 내야 하는 만큼의 세금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1억 달러 이상의 사업에서 사업 손실을 봤다고 보고를 했는데 따라서 세금 액수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자, 그런데 백악관이 갑자기 대통령의 납세 내역을 공개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왜 하필이면 2005년인지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네, 미국의 뉴스 전문 방송인 MSNBC가 트럼프 대통령의 2005년 세금 보고서 일부를 앞 입수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화요일 오후 MSNBC의 레이첼 매도 기자가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고 밤 9시 방송에서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그러자 백악관이 선수를 쳤습니다. 매도 기자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방송되기 전에 납세 내역을 먼저 공개한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매도 기자는 어디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보고서를 입수한 거죠?
네, 매도 기자는 유명한 금융 전문 언론인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전기 작가인 데이비드 K. 존슨 씨로부터 받았다고 하는데요. 존슨 씨는 우편함에 세금 보고서 사본이 들어있었다면서 누가 무슨 목적으로 보내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화요일 성명에서 다른 사람의 납세 자료를 훔쳐서 공개하는 건 불법이라고 지적했는데요. MSNBC 방송이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 10년도 더 된 세금 보고서를 갖고 불법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이전에도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이 납세 내역을 공개한 일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에 뉴욕타임스 신문이 트럼프 대통령이 1995년 세금 보고서 내용 일부를 공개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활동을 하고 세금을 냈던 뉴욕주와 뉴저지주, 커네티컷주에 낸 세금 보고서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995년에 9억 달러가 넘는 사업 손실을 봤다고 보도했는데요. 자,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길게는 18년 동안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을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제기됐었습니다.
예. 자,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이 대선 주자들이나 대통령은 보통 관례상 이 세금 보고서를 공개하곤 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아직 납세 내역을 제대로 공개한 일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것도 앞부분의 일부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서 얼마나 세금 공제를 했는지, 기부금을 얼마나 냈는지 등 이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운동 당시 연방국세청, 이 IRS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납세 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IRS는 감사와는 상관이 없다면서 감사 받는 중에도 이 세금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보고서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겁니까?
네. 바로 조세 회피 의혹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18년 동안 전혀 세금을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세금 제도의 허술한 부분을 이용해서 세금을 피해왔을 것이란 의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 자신보다 세금법을 잘 아는 사람은 없다면서 합법적으로 법을 잘 이용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인들이 자신의 세금 보고서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백악관 청원 사이트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납세 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한 사람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야후 계정 해킹 사건에 가담한 해커들을 모두 기소한다고 밝혔군요.
그렇습니다. 미 법무부가 지난 2014년 5억 개의 야후 계정이 해킹된 사건에 연루된 4명을 기소한다고 수요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야후 해킹 사건에 러시아 정부가 개입한 것으로 결론 내렸는데요. 이 법무부의 메리 맥코드 차관보가 수요일 기자회견에서 설명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Defendants include two officers of the Russian Federal Security Service
네, 러시아 연방보안국 요원 2명과 러시아가 고용한 해커 2명이 기소 대상이라는 겁니다. 메코드 차관보는 러시아 연방보안국 요원인 드미트리 도크차예프와 이고르 수시치는 해커들이 미국과 다른 나라의 컴퓨터에 무단으로 침입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이들을 보호하고 지시를 내리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해커들은 그럼 무작위로 해킹 행위를 한 건가요?
이 메코드 차관보는 해커들이 미국과 러시아 정부 공무원들의 계정을 집중적으로 겨냥했지만 이 외에도 언론인과 금융인, 군인의 정보도 해킹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에 기소된 해커 중에는 이미 그 수사 물망에 올랐던 사람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해커 중 한 명인 알렉세이 벨라는 이전에도 미국에서 비슷한 해킹 공격을 가한 혐의로 두 차례 기소된 바 있고요. 3년간 FBI의 이 사이버 범죄 지명 수배자 명단에 올라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해커인 카림 바라로프는 지난 화요일 캐나다에서 체포됐다고 메코드 차관보는 밝혔습니다.
네. 자, 현재 미국에서는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에 이 러시아의 개입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인데요. 혹시 이와도 관련이 있는 겁니까?
네, 그건 아닙니다. 법무부의 이번 조처는 지난해 대선 기간 발생한 민주당 전국위원회 해킹 사건이나 미 연방수사국 FBI의 러시아 관계 수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해킹 등 악의적인 공격에 대해 외국 정부의 책임을 묻겠다는 이 미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점이라는 것에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 메코드 차관보는 이번 법무부의 조처는 미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미국 기업의 이익을 해치며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하는 그 어떤 개인이나 단체, 국가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미 법무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지난 2014년에 발생한 야후 계정 해킹 사건, 미국 역사상 가장 대규모 해킹 사건 중에 하나죠?
맞습니다. 야후는 2014년에 5억 명의 이용자의 계정이 해킹당해서 이용자의 이메일 주소와 생년월일, 보안 질문 등의 정보가 유출됐는데요. 자, 그보다 앞서 2013년엔 약 10억 명의 이용자 계정이 해킹당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두 사건이 관계가 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의 최대 유동통신사인 버라이즌의 야후 매각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는데요. 버라이즌은 지난달 말에 인수 가격을 당초보다 3억 5천만 달러 적은 44억 8천만 달러에 야후를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기준금리가 오르게 됐군요.
그렇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수요일 이틀간의 정례회의를 마무리했는데요. 조금 전 FOMC 회의를 마친 뒤에 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FOMC는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기구입니다.
네. 자, 불과 석 달 만에 또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건데 인상하게 된 배경이 뭘까요?
네, 연준은 성명에서 지난 2월 FOMC 회의 이후에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노동시장은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고 경제활동 역시 적정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고용이나 실업률 역시 최근 몇 달간 큰 변화 없이 호조를 보였고 소비지수도 완만한 수준으로 오를 뿐 아니라 물가도 최근 몇 달간 이 연준의 목표치인 2%대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연준은 현재 0.5에서 0.75%인 기준금리를 0.75에서 1%로 0.25%포인트 올리기로 결정했고 앞으로도 금리 인상이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번 회의에서 금리가 오를 것이다. 이렇게 좀 널리 예상돼 왔었죠.
예, 제닌 옐런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를 올릴 시기가 됐다고 강하게 시사해 왔기 때문인데요. 또 2월에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 하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노동부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 2월에 미국의 비농업 부분에서 일자리 23만 5천 개가 새로 생겼고요. 실업률은 전달보다 0.1%포인트 떨어진 4.7%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번에 금리를 올리기 전까지 미국 기준금리는 0.5%에서 0.75% 수준이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로 연준은 거의 0% 수준인 이 제로금리 시대를 오랫동안 유지해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2005년 말에 한 차례 0.25%포인트 올렸고요. 지난해 12월에 또 한 차례 같은 수준으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기준금리는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적용받는 이자율을 말하는데요. 중앙은행은 경기가 나쁘면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낮춥니다. 사업체가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서 투자를 늘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죠. 반대로 경기가 좋으면 이자율을 올려서 물가가 지나치게 뛰는 것에 막습니다.
네. 자, 가장 궁금한 것이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일반 미국인에게는 어떤 영향이 가는지 일 텐데요.
네, 은행에 예금이 많은 사람은 이자율이 오르니까 덕을 볼 텐데요. 하지만 자동차나 주택을 구입할 때 돈을 빌리려는 사람은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손해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신용카드 빚이 많은 사람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에즈라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Listen to the man.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지 않을래요? 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And heavy on your single bed. I want to hear all about it. Get it all off your chest. Ooh, I feel the tears and you're not alone. No, when I hold you, well, I won't let go. Why should we care for what they're selling us anyway? We're so young, girl, and you know. What you wanna do, won't you listen to the man that's loving you? Your world keeps spinning and you can't jump off, but I will catch you if you fall. I can't tell you enough. I hate to hear that you're feeling low. I hate to hear that you won't come home. Oh, why should we care for what they're selling? Anyway, we're so young, girl, and you know. You don't have to be there, babe. You don't have to be scared, babe. You don't need a plan of what you wanna do. Won't you listen to the man that's loving you? Come with me, ooh. Easy, easy, and a 1, 2, 3, 4, 5, 6, 7, 8, 9, 9, 9, 9. You don't have to be there, babe. You don't have to be scared, babe. You don't need a plan of what you wanna do. Won't you listen to the man that's loving you? You don't have to be there, babe. Don't have to be scared, baby. Don't need a plan of what you wanna do. Won't you listen to the man that's loving you? Whoa.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를 강타한 러시아의 대선 개입 의혹이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미 하원이 다음 주 월요일 이 사안과 관련해 공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관련 의혹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러시아 해킹 논란.
미국의 대통령 선거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해 7월 민주당 전국위원회 DNC 관계자들의 이메일이 해킹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약 2만 개에 달하는 이메일이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를 통해 공개됐는데요. DNC 의장과 당 지도부 인사들이 민주당 경선 후보 가운데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편향적으로 지지하는 내용이 드러나면서 또 다른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지지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게 됐습니다. 결국 논란의 중심에 섰던 데비 와서만 슐츠 DNC 의장은 사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10월에 위키리크스가 클린턴 선거대책본부 인사들의 이메일을 공개하면서 클린턴 후보 진영은 또다시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11월 8일 실시된 선거에서 클린턴 후보가 패하고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민주당 측은 논란 초기부터 해킹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고 지목하면서 러시아가 당시 트럼프 후보를 돕기 위해 민주당 측 전산망을 해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은 러시아의 대선 개입 의혹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면서 자신의 대통령 당선에 대한 당위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모함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정보 당국자들의 보고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해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을 둘러싼 러시아 관련 의혹.
지난해 8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최측근이었던 폴 매너포트 선거대책위원장은 친러시아 성향의 우크라이나 지역당을 위한 로비 활동을 한 정황이 드러나자 선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또 지난 2월에는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이 사퇴했는데요. 플린 전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세르게이 키슬약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와 제재 문제를 논의했다는 논란이 일자 결국 취임 25일 만에 물러났습니다.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사퇴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러시아 대사와 만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세션스 법무장관은 지난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선거 자문역으로 활동했는데 키슬약 주미 러시아 대사와 두 차례 만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세션스 장관은 지난 1월 인준 청문회에서 러시아와 접촉했다는 사실을 부인했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일자 세션스 장관은 당시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러시아 관리들을 만난 거였지 선거운동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의원들은 세션스 장관이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며 거세게 비판했는데요. 이들은 세션스 장관이 러시아의 대선 개입 의혹 조사에 관여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장관직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도청 의혹.
3월 초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글을 하나 올리면서 전국은 또다시 술렁이게 됩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직전에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트럼프 후보 측근들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트럼프 당시 후보에 대한 도청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내놓지 않으면서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물론이고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당인 공화당 소속 의원들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증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러시아 관련 수사 현황.
미국 정보기관들은 DNC 해킹 논란이 불거지자 곧 관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작년 10월에 이미 국토안보부를 포함한 17개 정보기관은 해킹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고 결론 내렸고 백악관 역시 미국 정보기관들의 보고를 토대로 해킹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음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선이 끝난 뒤인 12월 초에 미 중앙정보국 CIA는 러시아가 트럼프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사이버 공격을 했다는 좀 더 구체적인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후 미 연방수사국 FBI와 국토안보부 역시 러시아 해킹과 관련한 공동보고서를 발표하고 러시아 정보당국이 미국 정당의 전산망의 침투에 해킹했다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미국 정부는 이에 따라 작년 12월 29일 해킹 공격을 가한 러시아에 대한 보복 조치로 러시아 외교관 35명을 추방하고 미국 내 러시아 기관 두 곳을 폐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는 올 1월 초에 러시아 해킹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했는데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 국장은 청문회에서 민주당 전국위원회 해킹 사건과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선거운동본부 해킹 사건이 모두 러시아의 수행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현재 FBI도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 관계를 조사 중이고 이와는 별도로 연방 상원과 하원의 정보위원회와 하원 정보감독개혁위원회 등에서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원 정보위는 오는 3월 20일 러시아 관련 의혹과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하는데요. 전 현직 정보관리들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정당이나 정치적 배경에서 자유로운 인물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서 독자적으로 수사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공화당 측은 특검 수사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관련 의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여러분,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No Brainer, No Brainer입니다. Today, let's find out what No Brainer means and when you can use this phrase.
그럼 먼저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So, I need your help. My business has been very slow these days. What should I do?
That's a no-brainer. It's going to be so easy. Let me help you.
Really? It's that easy?
Of course. First of all, don't lose your confidence. I'll help you bring in my marketing team. Together, we can come up with new product pricing, better customer service, and a new store atmosphere.
Awesome! That sounds like a plan. Thanks!
본문에서 제이슨이 마이크에게 So, I need your help. My business has been very slow these days. What should I do?
나 네 도움이 필요해. 요즘 내 사업이 잘 안 되고 있거든.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걱정스럽게 물어보네요. 그러자 마이크가
That's a no-brainer. It's going to be so easy.
에이, 별 문제 아니야.
Let me help you.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제이슨은 Really? It's that easy? 라고 묻자 마이크는
Of course. 당연하지. First of all, don't lose your confidence.
무엇보다 자신감을 잃어서는 안 돼.
I'll help you bring in my marketing team. Together, we can come up with new product pricing, better customer service, and a new store atmosphere. 라고 말합니다. 네, 그럼 오늘의 표현. No-brainer. No-brainer. 잘 알아두시고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So, I need your help. My business has been very slow these days. What should I do?
That's a no-brainer. It's going to be so easy. Let me help you.
Really? It's that easy?
Of course. First of all, don't lose your confidence. I'll help you bring in my marketing team. Together, we can come up with new product pricing, better customer service, and a new store atmosphere.
Awesome. That sounds like a plan. Thanks.
Today's phrase is no. N-O. No. Brainer. B-R-A-I-N-E-R. Brainer. No. Brainer. 네, brain. Brain은 우리 머리에 있는 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no-brainer는 머리를 쓸 필요가 없을 만큼 쉬운 문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는 뜻이고요. 지적인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가리킬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When something is a no-brainer, it means that it is easy to understand or do, and that it requires little thought or effort. You can also use the phrase a piece of cake. It's the same thing as saying no-brainer. A piece of cake. A piece, P-I-E-C-E. Piece of cake, C-A-K-E. A piece of cake이 이와 비슷한 말이고요. 한국에는 누워서 떡 먹기, 식은 죽 먹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So today's phrase, no-brainer. Keep that in mind, and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So, I need your help. My business has been very slow these days. What should I do?
That's a no-brainer. It's going to be so easy. Let me help you.
Really? It's that easy?
Of course. First of all, don't lose your confidence. I'll help you bring in my marketing team. Together, we can come up with new product pricing, better customer service, and a new store atmosphere.
Awesome! That sounds like a plan. Thanks!
네, 오늘 배우신 영어 표현. No-brainer. 생각할 필요 없이 쉬운 문제 또는 쉬운 결정. No-brainer.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ay.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스콧 파커와 The Glory Dogs가 부른 Pretend라는 노래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Games we could play. Maybe silently write us a song. Quietly shout from the roof that we don't belong. They told me maybe she's crazy. Puddl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북한은 3월 6일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관리들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약 1000km 정도 날아갔고 이 중 3발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떨어졌습니다. 북한은 최근 몇 달 동안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수차례에 걸쳐 시험 발사해왔습니다. 2016년 7월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이 같은 도발에 대응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태평양 사령부는 사드의 첫 장비를 최근 한국에 배치했습니다. 태평양 사령부 관리는 북한의 가속화되는 핵개발과 탄도미사일 발사는 국제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은 최근의 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행태는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미한 동맹의 결정이 현명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에 대한 동맹 차원의 방어 공약을 굳건하게 존중하고 미국은 본토와 동맹국들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태평양 사령부 관계자는 사드는 순수한 방어를 위한 것으로 영내 다른 어떤 나라도 위협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사드는 중거리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대기권 안팎에서 종말 단계에 요격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과 도발 행위에 대해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고 영내 안보 유지를 위해 한국과 긴밀하게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